네, 오늘 잠언 14장 15절 1절에서 15일 11월 13일 금요일 말씀을 저희들 보겠습니다. 이 잠언 15장 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참 지혜자의 그런 언어 생활과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식이 단순한 그런 세상적인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하는가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 있는 자의 언어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1절, 2절을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혜 있는 자는 유순한 대답은 유순한 대답을 한다. 과격한 말을 하지 않는다. 지혜롭게 대답한다. 그리고 유순하게 부드럽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gentle answer라고 합니다. 이 유순한 대답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어떤 부드러운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 지혜자가 마땅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때문에 가져야 될 그러한 모습이 유순한 대답입니다. 이 유순한 말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의 지혜 말씀으로 잘 관리되어지고 통제될 때만 이 유순한 대답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되고 이 과격한 말은 참 지혜자가 아니고 그 지혜가 그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할 때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순한 대답이라는 것은 이 2절 지혜와 관계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의 입, 이 미련한 자의 입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앞에 나와 있는 그 과격한 말,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믿지 않는, 이 지혜 없는 악인의 그런 언어 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언어 생활은 과격한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노를 격동하게 되고 미련한 것을 쏟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지혜자는 유순한 대답을 말하게 되고 지식을 선히 베풀고 심지어는 분노를 쉬게 하는 그런 참 지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4절에서도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라고 말하고 있어. 참 지혜자는 이 온순한 혀를 가지고 있다. 유순한 대답을 한다. 근데 이 온순한 혀는 여기서는 이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폐악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죠. 온순한 혀와 폐악한 혀는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 지혜자와 지혜 없는 그 악인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순한 혀는 자신만이 다른 사람을 분노를 쉬게 하고 또한 지식을 선히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어제 봤을 때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고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샘. 그것이 바로 참 지혜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샘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온순한 혀는 곧 바로 참 지혜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나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나무다. 계속해서 지혜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생명을 담고 있다. 생명을 품고 있다. 생명의 나무다. 생명의 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참 지혜, 근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자기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그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이 이러한 생명, 말씀으로 온 참 지혜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샘의 역할입니다. 샘은 그대로 혼자만 있지 않습니다. 그 물이 그 샘에서 콸콸콸콸 조금씩 흐른다고 해도 그것이 거기서부터 퍼져나가서 다른 곳에 미치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죠. 자기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나무 열매를 주는 것이 이 나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그 과실을 사람들이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얻는, 그런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생명나무, 참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의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온순한 혀를 가지고 있다, 바로 유순한 대답을 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지식을 선히 베푸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패역한 혀, 의인이 아닙니다. 악인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미련한 것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지고 또한 파멸에 이르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 지혜로운 삶, 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5절에 보면 이 훈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삶의 지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참 지혜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5절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 이 아비의 훈계라는 건 단순히 나의 그런 어떤 육체적인 아비가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말하는 것은, 이 훈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훈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아비로부터 나와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에서 보면 아비의 훈계, 그 아비의 훈계를 거절하는 그 자녀는 미련한 자녀, 미련한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아들은, 자녀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말하고 있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이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아비의 훈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는 자, 받지 않는 자입니다.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미련한 자지만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다. 참 슬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참 지혜,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슬기를 얻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참 알미, 거기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인 슬기가 아니라 여호와 아는 슬기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를 받는다는 것은 경계를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 경계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correction, 고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 고침이 우리 가운데 사실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을 때 그것이 때로는 그것이 싫고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바르게 함에 있었지만 그 책망과 교훈을 싫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성경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고 우리에게 인커리지를 하고 격려를 하고 그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러한 살아나는 역할, 참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주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르게 함으로, 바르게 함, 이 고쳐짐이 있어야 되고 곧은 길로 갈 수 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서 온전케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계를 받는 자, 하나님의 경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책망을 받고 의로 교육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는 결국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바르게 한다는 건 고쳐주는 거죠. 이 바르게 한다는 건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이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셔서 아, 이 부분이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되고 그 다음에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내가 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의 경계를 받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믿는 자, 지혜 있는 자의 삶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자로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가 아니라 경계를 받는, 미련한 자가 아닌 슬기를 얻는 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어떤 라이프를,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경외한다고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제대로 된 삶인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보여줘야 되고 마땅히 생명나무로서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삶은 어떤 삶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나무의 본분을 가지고 생명나무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낳게 하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주렁주렁 맺혀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 과실을 주렁주렁 맺는 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의인의 삶이요, 참 지혜의 삶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 그런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전파한다고 하죠. 자기 지식을 전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식을 분별할 수도 없는 그런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 8절서부터 이제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악인의 자손은 여호와께 미워하신다. 반면에 정직한 자는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는 자. 종교적인 삶이죠. 하나님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악인이라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보여줘요. 이 제사라는 건 예배죠. 그런데 악인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결국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드리는 종교인, 관습적으로 드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외적인 형식적인 제리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 미워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정말 표면적으로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라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의 제사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참 지혜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 속에서 생명나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열매 없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지혜자가 아닌 정말 우둔하고 미련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청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도 않고 오히려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정직한 자, 단순한 도덕적인 정직 이상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징계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겠습니다.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옳게 나가겠습니다. 교훈과 책망을 받아서 옳은 자, 의로운 길로 나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정직한 자의 기도가 됩니다. 외형적이고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외형적 형식 적인 그런 기도와 종교적인 라이프를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며 받으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 올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바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런 모든 종교적인 삶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구절은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의 제사는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재차 강조합니다. 8절에도 여호와께서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고 하는데 이 악인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삶, 그의 모습, 그가 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 길이죠. 그런데 이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종교적인 삶,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드려지는 뭐 예배군 뭐군 기도군 그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나요. 아까는 기뻐하신다고 했죠. 정직한 자를.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누구를? 공의를 따라가는 자. 이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진 자가 그 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그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공의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는 자, 이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내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랑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근본적인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하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11절에 보면은 스올과 아비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난다. 이 스올은 뭡니까? 이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죠. 옆에 오른쪽에 써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여겨지던 지하 세계를 말한다. 아바돈은 뭐라고 됩니까? 이 아바돈이라는 것은 멸망, 죽음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장소다. 이것은 죽음의 장소다. 지옥이다. 다 말할 수 있죠. 스올과 아바돈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는데 결국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까지도 살피시고 감찰하신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감찰한다는 건 모든 걸 다 알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결국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돌보시고 악인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감찰하신다. 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결국 사람의 마음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공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가 기뻐하시고 그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수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지, 결국 다 드러난다는 거야.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실히 쫓는 그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 마음으로부터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견책받기를 좋아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12절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거만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내가 거만한 자인지 아니면 지혜 있는 자인지 겸손한 자인지.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않는다. 그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스러워하고 참 지혜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견책받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참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려면 이 지혜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참 지혜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느냐, 긍정적이고 순종하고 수용하는 반응이냐,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좋아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세요. 이 지식,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의 관계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지식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지혜를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는, 다 드러내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출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의 뜻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견책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시고 우리를 다 보시고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의 삶을 다 통찰하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견책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의 말씀을 청종하겠나이다라는 자세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며 묵상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그런 참 지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